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 이렇게 신입교사 선생님들 불러주시고 그리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하여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저와 신입교사 분들에게 더욱더 허락하셔서 이 시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21장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가라사대, 가로되,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예쁜 여학생 있죠? 예쁜 여학생이 있는데 왜 있을까요? 이 여학생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본인이 말씀을 읽고 독학을 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학생에게 말씀을 깨달아서 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말씀을 학생의 마음에 꽂아야 됩니다. 어떻게 꽂을 수 있을까요? 바로 꽂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너무 쉽죠? 이렇게 그림을 봐서는. 선생님의 사랑이 학생의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사랑이란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을 가르쳤을 때 학생의 마음도 이제 아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학생에게 적용했을 때 이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고 학생의 생활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반의 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3단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단계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하게 하는 것.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교육의 현장에서 보면 적지 않은 선생님들이 1단계에 멈춰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달을 하는데 그 말씀이 학생의 마음에 제대로 꽂히지 않아서 그 학생의 마음이 학생의 생활에 적용이 안 돼서 생활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았을 때는 이 말씀이 이 학생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항상 마음에 새겨두시고 교사 생활을 하신다면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새겨두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이 학생들의 생활에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처음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감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티브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감동입니다. 어떤 이의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전기문이나 존경하는 선생님 등이 감동을 주어서 그 감동이 정말로 에너지가 되어서 커서 의사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예로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아시죠?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가 백악관을 어렸을 때 걸어가고 있다가 뭔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고 그 아버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커서 이 백악관의 주인이 될 거다. 뭔가에 이끌려서 그런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게 현실에 대해서 케네디가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화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선생님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너는 정말 색채에 다루는 법이 남다르다. 그 말을 듣고 그 학생은 거기에 필이 꽂혀서 나중에는 그 학생이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뭔가 어렸을 때 그런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면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모티브가 되는 감동이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유명한 화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삶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가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왜 자주 갈까요? 왜 자주 갈 거예요? 저기 서은석 선생님 왜 자주 갈까요? 그 옆에 계시는 권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감동적이다. 그러니까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맛집이 있죠. 그런데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하면 다음에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정말 맛있다고 했는데 정말 서비스가 엉망이고 아마추어적인 그런 입장으로 서비스를 했을 때 다음에 거길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 마음을 움직이는 그 뭔가가 있습니다. 서비스, 친절한 서비스, 고객을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게 되고 잊지 못하게 되는 그런 추억으로 자리 잡아서 다음에 다시 한번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백화점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사면 1만원 상품권 증여. 많이 도배가 되어 있죠. 도배가 되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구매욕을 이제 붙잡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구매욕을 이제, 충족을 시켜서, 어떤 10만원 이상, 9만 5천원 샀으면, 5천원 정도 더 사서 일단은 이제 10만원 이상 더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동입니다. 감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교육으로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모티브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감동을 어떻게 줄 것인가, 부제죠. 이건 제목에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감동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감동은 분반 교육의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는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학생들을 감동시켜야 될까요? 교사입니다. 근데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교사분들은 이 교육의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3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오랫동안 교육의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주체가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동의 주체가 성령입니다.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감동의 주체인 성령님께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정말 그런지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감동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갑니다. 여러가지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보면 자기 힘으로 하다가 자기 힘에 겨워서 결국에는 교사의 직을 그만두는 경우를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결국에는 기도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감동의 주체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교사가 됩니다. 결국 이 교육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기도는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때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학생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학생들에게 말씀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감동 분반 교육의 목표죠. 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동을 줘야 될까요?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이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것을 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중에 전화를도 하고 사랑이 담긴 편지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반을 정말 유익한 분반이 되도록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학생들이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그런 결과가 있어야지, 선생님의 그런 희생이 있어야지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학생으로 양육한다. 학생의 본분을 다한다고 했는데 학생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김승환 선생님, 학생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배우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정말 학생의 본분입니다. 학생의 본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물어보면 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인 학생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성적을 조사를 해보면, 어떤 학년에서 성적을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기대 이하였습니다. 기대 이하였다는 것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잘할 것 같은 학생들도 성적이 그렇게 기대치를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이 본분을 다하는 학생으로 양육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학생들의 모범이 돼서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좋은 뭐 뒤에서 논다고 하면 이 학생이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지를 않아서 전도가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현장에 가면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학생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한 가지만이라도 새겨주신다면 굉장한 성공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학생을 지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을 이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알지만 그게 그 마음에 새겨져서 그 생활이 변화시키기가 참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그렇게 성립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철이 없다고 하죠. 철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왜 사는지도 그러니까 왜 사는지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사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변화시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기로 그 학생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것을 저도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양육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감동에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잘하는 학생으로 양육한다. 최고의 목표죠. 학생들이 사실 전도를 잘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이 간접적인 목표와 간접적인 방법과 그리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노방전도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일단은 학생들에게 다가갔을 때 학생들의 마음은 변해서 전도를 잘하는 학생으로 양육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교육 방법이죠. 학생들끼리 전화 교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재장을 이용하여 학생들끼리 교재케 한다. 사실 교육의 현장에서 보면 교재장을 이용하여 학생들끼리 교재케 했을 경우에 자매반 같은 경우 매우 성공적으로 자매반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매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섬세한데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선생님하고 학생들에게 내 마음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먼저 몸소 교재장을 돌리게 되면 학생들이 선생님도 이러는데 나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교재장을 서로 돌려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분반이 하나가 돼서 성공적으로 그 분반을 1년 동안 운영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교사가 유익하고 재미있는 분반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준비한다. 저희 서울교회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분반 교사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사, 교회를 이제 한번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위가 뭐였을까요? 허윤범 선생님, 1위가 뭐였을까요? 어떤 교사였을까요?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제일.
네, 그건 3위였습니다. 저희 서은미 선생님. 1위가 어떤 학생, 어떤 교사였을까요? 그러면 저기 김유미 선생님. 자, 답이 나왔죠. 저기 교사가 유익하고 재밌는 분반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준비한다. 이 교사가, 이런 교사가 정말 1위였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분반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훌륭한 교사는 분반에서 결정이 됩니다. 학생들도 알아줍니다. 학생들도 일주일 동안 왔는데 너무나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왔습니다. 세상에서 피 흘리면서 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위로받을 그런 구속,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은 바로 분반입니다. 분반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준비를 해서 정말 유익한 분반이 되도록 하는, 유도하는 그런 교사, 이끌어가는 교사, 이게 바로 1위였습니다. 이게 재밌고 그런 건 이제 부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쳐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한순간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재밌는 분반, 그러니까 유익한 분반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준비하는 그런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교사로, 1위 교사로 이제 학생들이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목적을 확실히 깨닫게 한다. 위에서 설명을 했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별 관리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잘하는 학생들에게 상을 수여한다. 학생들이 약한 것은 상입니다. 학생들에게 한 달 동안 학생 개별 관리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운영을 해서 잘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당근이 상을 주었을 때는 정말 효과적인 분반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그런 고민,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정말 시시한 선물을 주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센 걸로, 그러니까 아주 유익하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이렇게 비싸더라도 이렇게 해서 주면 학생들이 그 상에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게 됩니다. 서로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학생 관리표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정말 호응이 좋습니다. 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학생들에게는 그 경쟁심을 유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이라는 당근을 한번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학생들이 그 생활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한다. 학생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한다. 이건 직접적인 방법이거든요. 사실 이런 교사들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교육의 현장에 있을 때 한번 해봤습니다. 노방전도를 해봤는데 학생들이 많이 느끼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아무리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방전도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선생님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제 학생,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도 이제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선생님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성심성의껏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는데 나도 못할까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멘토죠. 멘토의 모습으로 다가가야지 그냥 이론가의 모습으로, 선생님들이 이론가의 모습으로 어떤 정보 전달을, 성경이란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낳게 되면 학생들의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멘토의 모습으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사가 정말 학생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따르는 교사가 될 겁니다. 자,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교사였죠.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당했을까요? 1단계, 1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변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쉽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이때 많은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다고, 우리 마음이 너무 뜨겁지 않았느냐고 서로 이야기를,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예수님의 몸을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하죠.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예수님 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셨죠. 성령님께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많은 곳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번 바뀌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는가? 이건 역시나 감동의 주체인 성령님께서였습니다. 마가의 대각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결국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되셔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바뀌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는 어떻게 순교당하신지 아십니까? 인도에서 몽둥이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는 결국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야 주체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교사들이 정말 힘들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사를 하다가 본인이 높아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거룩해져야 될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정말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학생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런 생활들을 하지 않으면 교사들은 정말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경험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10번이 가장 좋은 게 아니라 10번보다 9번이 좋고 9번보다 8번이 좋고 8, 7, 6, 5, 4, 3, 1이 좋다는 겁니다. 자, 언어적인 표현과 말보다는 학생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접하게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 그 다음에 영화, 전시회, 그리고 변화, 실습, 발표회, 연극, 인연극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줬을 때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역할극, 학생들이 가끔 역할극을 하는데 그 역할극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역할극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서로 이제 역할극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본인이 학생에게 어머니 역할을 돼서 그리고 선생님의 역할이 돼서 이렇게 역할을 깔아서 이렇게 보완된 경험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직접적이고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개인적 경험. 아까 노방전도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노방전도와 같이 직접적이고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개인적인 경험이 학생들에게 그 생활을 변화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피교육자의 욕구, 정보, 무제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동기부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피교육자의 욕구, 정보를 무지를 했을 때 정말 어렵죠. 네, 피교육자가 누구죠? 우리는 중고등부 학생입니다. 중고등부 학생이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고 하면 많이 알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이 접하는 문화가 무엇이고 그리고 선생님과 부모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알아주신다면 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가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모를 때 정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문화적인 특히 문화적인 문화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모를 경우에는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청소년 문화가 어떤가 한번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한번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교육에서 많이 봤잖아요. 청소년 문화라든지 청소년 실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장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한번 이용을 해서 꼭 피교육자의 욕구 정보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무관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참하죠.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너무 무관심하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 가르치게 되면 이제 좀 황당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학생들이 뭘 성형을 풀라고 해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뭔가 그럴 때는 선생님들에게 신호를 날려야 됩니다. 선생님 뭔가 미끼를 우리에게 던져줄 새로운 미끼를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시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호입니다. 그냥 학생들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왜 그런지 학생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한번 알고 접근하게 됩니다. 나의 모습 중에서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 학생들에게 더 접근하기 위해서 뭔가 미끼를 던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은 학습자가 처한 상황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은 학습자가 진리를 발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학습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래서 이랬다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학습자가 진리를 실제로 발견하도록 유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은 배울 수 있는 순간들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교육은 학습자가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은 많은 양보다는 좋은 양으로 깊이 다루는 것입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보면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양 준비를
한 시간에 다 끝낼 수 없는 양들을 준비를 해옵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적은 양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정말 애들이 학생들이 알 수 있게 알기 쉽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양보다는 많은 학습 목표를 정하시지 마십시오. 한두 가지 정도 주제를 정하셔서 적은 양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교육은 학생 중심의 학습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학생 중심의 학습이 아니라 교육자 중심의 학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육이 발달함에 따라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습자가 어떤 상황인지, 학습자가 연령대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 현장에 가시면 우리 반 학생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학생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루스 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저서 중에 이런 제목의 저서가 있습니다. 배우는 이의 일곱 가지 법칙, 가르치는 이의 일곱 가지 법칙이 아닙니다. 배우는 이의 일곱 가지 법칙입니다. 이건 바로 학생 중심의 학습으로 이제 그 책을 쓴 겁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기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일곱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그 일곱 가지 법칙이 무엇인지 한번 교육의 현장에 가시면, 배우는 이 일곱 가지 법칙, 저도 읽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참고 서적으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은 학생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도록 해주는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도록 해주는 경험을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방적인 교육과 주입적인 교육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제를 하면서 그들이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의 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선생님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학생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도록 해주는 경험을 제공해 주셔야지 성공적인 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입니다. 학생과 선생님들 간의 관계,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학생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무시할 경우에는 결코 성공된 분반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듣거나 읽는 것은 대부분 잃어버리지만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미국의 학교에서 이제 과학을 이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한 케이스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과학을 가르쳤고, 두 번째로 과학을 경험적인 방법, 학습 참여에 의해서 실습을 유도를 해서 이제 실습을 하게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했던 학생들에게 학생들 계속적으로 과학을 공부를 하고 싶습니까? 했더니 100% 중에 4%만 이제 계속적으로 과학을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험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했던 그런 분반에서는, 그런 학교에서는 96%가 저는 과학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96%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인 주입식 방법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접근했을 때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학생들과 함께 느끼고 생각하고 그런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접근했을 때에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 중에 하나가, 변화가 없는 교육은 지루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지루하게 됩니다. 지루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 수업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를 못합니다. 학생들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신선함입니다. 학생들의 욕구는 신선함입니다. 신선하게 학생들에게 접근했을 때, 신선한 분반 수업이 됐을 때 학생들은 항상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 주 분반 수업은 어떤 분반 수업일까? 어떻게 선생님께서 재밌는 분반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갈까? 이렇게 항상 신선함 속에서 학생들은 기대하게 됩니다. 그 분반이 기다려지는 분반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항상 똑같은 수업, 변화가 없는 교육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이번 주에도 똑같겠지 기대를 안 하게 됩니다. 배우는 이의 일곱 가지 법칙 중에도 기대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대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생들로부터 기대하게 되면 그 효과는 따따블이 된다고 하죠. 그 기대는 엄청납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기대 플러스 선생님의 어떤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변하게 되겠죠. 하지만 똑같은 수업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지루하게 되고 학생들의 무관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 전달의 법칙이 있습니다. 로켓트가 있죠. 로켓트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위에 겁니다. 바로 위에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쏘아 올리기 위해서 핵심되어 있는 것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발사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93%라고 합니다. 7%의 중요한 것인데 7%의 중요한 것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93%의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발사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교육적인 면에서 봤을 때 7%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7%의 들리는 것. 들리는 것은 음조의 변화와 높낮이와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 강세, 심지어 말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학생들에게 포장해서 다가가야 됩니다. 똑같은 목소리 그리고 어떤 음조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하면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힘줘 말할 때는 힘줘 말하십시오. 강하게 말하십시오. 뭔가 심어주고자 할 때는 학생들에게 뭔가 심어주고자 할 때는 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열정 있는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교사들을 봤을 때 정말 열정 있는 교사들은 목소리부터 틀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열정 있는 교사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목소리와 그리고 자세와 태도입니다. 세 가지로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제 열정 있는 교사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학생들의 정말 심어주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힘줘서 말해서 열정적인 모습으로 말했을 때는 학생들이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이 뭔가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구나. 저 모습을 봐라. 저 들리는 것을 보고 학생들은 판단하게 됩니다. 뭔가 목숨을 다해서 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딴 짓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목숨을 다해서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학생들이 잘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중이 보이는 것, 외모, 몸짓, 움직임, 시청각 자료가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시청각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뽑으셔가지고 이제 가르쳐준다면 그리고 노트북이 있다고 하면 좀 보여주면서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중요한 게 그러니까 형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복을 입는 게 가장 무난한 복장입니다. 청바지를 입게 되거나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좀 학생들이 판단할 거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 같은 경우 너무 야한 옷을 입게 되거나 깊이 패에 있는 옷을 입게 되면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난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눈높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포장을 하셔야 됩니다. 성인들 교제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무관심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인들 교제하듯이 교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자기가 묵상한 내용에 대해서 잘게 이제 쪼개가지고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포장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재밌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유머스럽게 이야기 하면 그것도 효과가 큽니다. 학생들에게 웃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웃었을 때는 감정이 개입했을 때는 교육적인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제 유머스럽게 웃게 했을 때 그리고 또 감동을 받게 했을 때는 교육의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그랬을 경우에 효소가 그러니까 효모가 발생한다 그죠. 그게 이제 에프네프린과 바소프레신 등의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그런 효소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유쾌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런 효소가 발생이 되니까 학생들에게 그런 감정을 개입하게 됐을 때, 감성을 개입하게 됐을 때, 지금 학생들이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감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을 감동하게 되고 그리고 울리게 되고 웃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교육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네 단계가 있습니다. 잡담의 관계, 이게 무엇일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먼저 오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의 관계, 학생들이 이야기함으로써 정화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의 단계, 학생들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보 전달의 단계, 관계,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전달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설득의 관계가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한 가운데서 고쳐줘야 될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설득의 관계가 됩니다. 잡담의 관계에서는 중요한 게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학생이 이야기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학생들과 매우 친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뭔가 편하고 싶습니다. 뭔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학생들이 고민들이 없을 것 같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야 됩니다.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끊어버리시고 자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잘 들어주면서 학생들이 뭔가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정화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정보 전달 관계, 그 다음에 설득의 관계를 이끌어내시면 학생들과 소통이 잘 될 겁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소통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상사와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과의 소통.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인터뷰를 봤는데요.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 국민의, 그러니까 어떤 거기, 집회에 참석한 그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가 무섭길래, 소통하는 게 왜 무섭길래 저렇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소통이 중요하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게 소통이듯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소통입니다. 선생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했을 때는 관계죠. 정보 전달의 관계, 이렇게 어떤 관계들이 중요합니다. 잡담의 관계. 교육이라는 게 어떤 일반적인 그런 소통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단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했을 때 학생들은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관계가 어떤 권위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세우려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학생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권위를 택하십시오.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인정하는 그런 선생님이 될 겁니다. 요즘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워지는 권위지 자기가 세우려고 했던 권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분반 수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주일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소수의 학생들로 구성이 됩니다. 소수의 학생이라고 하면 10명 내외의 학생입니다. 가장 좋은 관계라고 하면 6명 그 정도 되겠죠. 5명, 6명 정도 학생들이 좋을 것 같고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하고 신앙생활 지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과 찬비 공과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평일 생활 가운데 행하는 교육 활동도 여기에 속합니다. 주중에 편지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전화, 신방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편지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써서 주는 그런 교사들도 봤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학부모부터가 바뀝니다. 우리 짱구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정말 다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의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주다니 학부모부터 변화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편지에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겠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편지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전화, 신방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십시오. 그러면 학생들이 변할 겁니다. 자, 분반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반 학생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맡기신 어린 양들입니다. 목자는 누가 될까요? 선생님들이겠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스킨십, 사랑의 편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합니다. 스킨십을 잘하는 교사가 래퍼 형성도 잘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라는 표현을 자주 하십시오. 전화를 할 때마다 사랑해요라는 표현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교육 현장에 있을 때 일단 학생들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중학교 1학년 지금도 누군지는 기억이 돼요. 지금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거든요. 교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지금 물어보니까 그 학생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학기 시작했을 때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이제 사랑해요라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표현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30초간 적막이 흘렀습니다. 말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어색한 거죠. 이제 집에서도 부모님이 사랑해요라는 표현을 거의 안 하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30초간 적막이 흘렀는데 한 반년이 지났어요. 그 학생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좀 지나서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뜬금없이 이제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반대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30초간 적막이 흘렀습니다. 왜 30초간 적막이 흘렀냐면 너무나도 좋아서 학생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선생님에게 이런 사랑해요라는 표현을 한다는 게 이게 선생님에 대한 그 보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30초간 정박이 흘렀고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해요라는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사랑해요라는 표현을 하십시오.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이제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표현을 안 했을 경우에는 표현을 안 하고 마지막에 분반 끝났을 때 너희들 아느냐? 얘들아 너희들 아느냐? 뭐이려고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했다는 거 너희들 알고 있었느냐? 뭐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 왜 지금 설명해 주냐고. 선생님 몰랐어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화도 있죠. 저도 이제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느냐? 뭘요? 그러니까 아버지 뭘요?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널 죽도록 사랑했다는 거 너 아냐? 했더니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 무덤가에 가서 너무나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한다고 했으면 진작 이야기를 하셨지 죽기 전에 그렇게 표현을 하시냐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죽도록 사랑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사연입니까? 그런 슬픈 사연이 되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미리미리 사랑해요라는 표현을 교육 현장에 가자마자 써보십시오.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죠. 사랑과 사랑이 전달이 된다는 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했을 때 그 말씀이 생활에 적용된다는 것. 그게 어떤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목자의 의무는 어린 양들을 돌보는 겁니다. 자, 분반의 의미 2로 하겠습니다. 분반 학생들과의 적은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인데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맞습니다. 사단은 시시때때로 분반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 대상인 분반 학생들까지 공격을 뭐 계속적으로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마귀는 유혹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감동이란 모티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접근하는데, 마귀는 반대로 유혹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그 죄가 커지면 그 죄를 떠나게 합니다. 나는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하면, 죄가 너무 커지면 나는 교회에 다닐 자격이 없어, 이렇게 자격지심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떠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 사단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는 기도의 힘으로 지켜야 됩니다. 1차 방어선에서 기도의 힘으로 지켜야 됩니다. 방금 전에도 찾아봤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한 교사들 밑에서 사단은 정말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지켜야 됩니다. 사랑의 분반이 됩니다. 사랑이 꽃피는 분반이 됐을 때 그 학생들이 넘어졌다가도 그 사랑의 분반에 대한 추억으로 인해서, 아, 나를 사랑했던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보면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를 사랑했던 선생님을 생각해서 내가 돌아왔다라는 간증을 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는 사랑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반 학생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사랑뿐만 아니라 교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학생들 신앙 성장을 위한 기도가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담긴 편지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교사도 정말 있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네, 그리고 학기에 한 번 이상 신방 교재. 어떤 교사들은 그러니까 학기가 바뀌면 그 한 달 만에 신방을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야지만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절대적으로 됩니다. 항상 학생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겠죠.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됩니다. 정신 없어지죠. 이제 교사를 하게 되면요. 그리고 기도 모임이나 특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능동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저도 기도 모임을 많이 진행했던 교사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번은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 절반이 기도 모임에 참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좋다라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받은 유익이 너무 크다라는 게 전파가 됩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여튼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에게 전파가 되니까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와야 됩니다. 9시 정도 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른 아침에 와서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의 기도를 나눕니다. 어려웠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서로서로가 멘토가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죠. 멘토가 정말 중요하다고. 학생들이 서로서로 멘토가 된다면 정말 그 신앙이, 학생들이 신앙은 정말 놀랍게 성장이 될 겁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끔 제가 그 학년을 하면서 이거 구역 모임을 한다는 착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신앙이 너무 잘 나가지고, 중학생이었는데 학생들 신앙이 너무 자라가지고 이거 구역 모임을 하는 건지 청년 모임을 하는 건지, 제가 청년 때였거든요. 청년 교제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학생들 신앙이 너무 자라 있어가지고 이게 서로서로 이제 기도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신앙이 자라니까 제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학생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유익이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서로 멘토가 돼서 했을 때 학생들 신앙이 서로서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능동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분반 교수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사로서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육의 목표. If you don't know, 만약 모르신다면 형편없는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 없이 어떤 교육을 하게 되면 정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교육이라는 게 어떤 의도되고 계획된 그런 활동입니다. 근데 어떤 그런 목표라든지 계획된 의도가 없다고 하면 형편없는 그런 교육이 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표류하는 그런 배가 될 겁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선생님도 모르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 알고 계신다면 학생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행위가 유발되게 됩니다. 자, 분반 교수의 목표. 1년간 맡겨진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전에도 이제 교육을 받을 때 나와 있는데 교육 목표 2인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 가시면 학생들이 구원을 못 받은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팀으로 인도를 하시면 정말 중요합니다. 교사의 중요한 역할은 학생 구원 점검을 하는 겁니다. 상담팀 있죠? 여기도 상담팀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제 상담팀이 여기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300m죠? 여기 맞은편입니다. 맞은편에 상담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인도를 하시면 좋을 거고요. 5층인가요? 5층으로 인도를 하시면 되죠. 5층에 보면 선생님들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 보시면, 그러니까 농아선교부 그쪽에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인도를 하시면 일단은 상담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학생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경우도 아니거든요. 중학생은 더 그렇겠죠. 중학생들 경우도 이제 구원받지 않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년간 맡겨진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핵심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그 다음에 교회 학교 목표 4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직접적인 활동으로 봉사하게 했을 때 학생들이 느끼는 게 틀립니다. 봉사하는 경우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보면 이제 전도 집회할 때 안내 봉사를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학생들이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게 틀릴 겁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있습니다. 찬양대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속에서 본인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봉사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자, 내게 맡겨진 분반 학생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교사들이 주님의 어린 양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첫 번째로 사단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보기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양을 먹이라, 이 양을 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돌보야 됩니다. 돌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사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분반 수련회라든지 교사 집에 초대, 찜질방 교재 이런 게 있습니다. 교사 교육의 현장에 가시게 되면 학기 초에 분반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분반 수련회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1년에 두 번을 갔습니다. 한 번은 속초 멀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차를 렌탈을 해서 간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안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 거기 가서 같이 그 한안교회 학생들과 같이 교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두 번 가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자주 가요 그러더라고요. 분반 수련회. 왜냐하면 이렇게 분반 수련회를 가면서 학생들끼리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반 수련회입니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한번 가시면, 교육 현장에 가서 분반을 맡게 됐을 경우에 한번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가게 되면 정말 효과적인 분반이 됩니다. 분반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거든요. 밤 늦게까지 이제 서로의 어떤 어려운 점들, 세상에서 어려운 점들, 자기가 가장 힘든 점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최근에 고민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 집에 초대, 여유가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이제 좋을 겁니다. 저도 이제 교사 집에 초대를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오는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집에 초대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초대를 해서 같이 교제를 하는 성의를 보이니까 학생들도 변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학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집에 초대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우리 애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셔서 나중에는 오셔가지고 직접 오셔가지고 선물을 주시면서 너무나도 고맙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찜질방 교재 그것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떡볶이 교재, 특히 자매님들,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형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떡볶이 교재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떡볶이 교재를 하면서 서로 이제 속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될 수 있습니다. 야외 교재, 특히 형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야외 교재라든지 운동 교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서 교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는다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교재장 교환하는 것, 편지 교재 활성화하는 것도 되게 좋아서 분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결국 기도겠죠. 기도로 하는 교사들에게는 사단이 약해집니다. 링컨,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드셨다고 했죠. 그 다음에 무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나간 무디 선생님이 있습니다. 무디 선생님에게는 기도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구원. 자,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분반 학생들을 모아서 기도 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분반 학생들 하나하나가 이제 기도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지키기. 기도 부대에서 교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 1방어선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봉장으로 있어야 됩니다. 교사가 뒤에서 너희들 잘해라 이렇게 도닥이면서 하는 교사들은 정말 엉터리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봉장으로 선 사람들이 대장이지 않습니까? 대장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동기를 부여합니다. 동기를 부여해서 자기를 따르게 해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뒤에서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바울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선봉장에서 나도 열심히 하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해서 같이 우리 열심히 하자 이렇게 북돋아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약물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분반 수업의 원리 중에 돌보기가 있습니다. 잔학계나 마음을 두고 살펴야 합니다. 학생들을 일단 파악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 신상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전 교사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학생과 개별 교제를 하게 됩니다. 어떤 교육이라는 게 전체적인 교육이 아니라 개별적인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학생들마다 특성이 틀립니다. 그 특성에 맞게 개별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적인 분반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과 교제가 원활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를 할 때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돌봐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역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분반 수업의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일주일 내내 기도를 통해 교사가 먼저 깨달아지는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깨달아진 말씀을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분반 수업 계획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죠.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이 없이는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분반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썸머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썼던 자료이기도 하고요. 먼저 성경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로 성경 핸드북, 배경과 본문을 이해를 위해서 성경 핸드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사전이 있습니다. 어떤 말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뜻을 성경 사전을 찾아서 이용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서적. 참고서적으로는 특급 신약 관통이 있고요. 특급 구약 관통, 지도로 보는 이스라엘 역사 등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유용하게 교육의 현장에서 썼던 그런 자료들입니다. 서전부에 있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인터넷 자료, 시사적 자료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특히 말세의 증조라든지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자료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다른 이야기 하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하다가도 시선을 다른 데 두고 있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다른 인터넷 자료를 이용했을 때는 학생들이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거든요. 참빛을 보다가 이걸 봤을 때는 학생들이 눈이 동그래집니다. 뭔가 하고 쳐다보게 됩니다. 성서 지도가 있는데 아가페사에서 나온 성서 지도가 좋습니다. 교사의 일주일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데 한두 시간이면 충분해 라는 그런 생각을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수요일이잖아. 수요일이잖아. 반도 안 지났는데 좀만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있습니다. 근데 분반 준비의 원리가 있습니다. 분반 준비는 서두를수록 좋다. 매일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만나처럼 만나는 매일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이제 항상 읽을 때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읽을 때하고 화요일날 주셨던 그런 말씀하고 수요일날 주셨던 말씀하고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월요일하고 토요일하고 틀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루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준비하다 보면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신앙부터가 달라질 겁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깨달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어떤 유익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라고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자기 부셔서 학생들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교사가 먼저 성경을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 이게 분반 준비의 원리입니다. 교사의 일주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월요일날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꼭 이렇게 안 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제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교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는 대로 하는 교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사들은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월요일날은 성경 본문을 읽고 상고해야 됩니다. 오세일 목사님께서는 10번 이상 읽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적어도 3번 이상을 읽으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본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3번 이상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성경 본문을 읽으면 좀 목표가 좀 생각이 윤곽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습 목표를 이렇게 둬야겠다. 한두 가지 정도 둬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학습 목표를 두는 게 이제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한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로 생활에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활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생활 적용에 대한 목표와 그리고 말씀에 대한 목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날 찬빛을 읽고 중요 사항을 요약하여 적는다. 수요일날 참고 자료를 참고한다. 아까 참고 자료 같은 거 제가 보여드렸죠. 목요일날 분반에 적용할 성경 말씀 및 애화, 교사의 간증을 정리해본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구역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의 모임에서 봤을 청년의 교제에서 봤을 때 전도사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 말씀 가지고만 이야기도 하시지만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자기의 체험들을 전도사님이라든지 목사님들의 체험들을 섞어서 이야기해 주실 때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그게 제 어떤 간증이 될 수도 있고요. 제 간증의 동일시 될 수도 있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어떤 성경 말씀으로 시종일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생활 중에 느꼈던 것들 그리고 생활 중에 겪었던 그런 간증들을 섞어서 학생들에게 다가갔을 때는 많은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도입에 사용할 분반 자료와 방법을 생각한다. 사실 분반은 도입에서 많이 결판이 납니다. 학생들을 도입에서 잘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학생들을 기대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도입에서 취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도입에서 정말 학생들을 사로잡으셔야지 분반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승부는 도입입니다. 도입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이끌어 나갈까? 아니면 어떤 말을 통해서 학생들을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분반 수업 계획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분반 수업 계획안은 시나리오죠. 다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하셔서 일요일 날 당황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준비물을 점검하고 분반을 위해 기도한다. 정말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낮아진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가야지. 그러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학생들이 분반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낮아진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본인의 마음과 그리고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교사 점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가르칠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학습 시간을 위해 어떤 가르치는 활동을 계획할까?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사용할까?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어떻게 그들의 동기를 부여할까? 라는 고민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할 발문은 무엇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반 수업 기간을 보시면, 그러니까 발문을 통해서 계속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반 수업이라는 게 어떤 일방적인 그런 수업이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활동이 아니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그다음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분반을 이끌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분반을 통해 목표하는 학생들의 변화는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적용해야 될 게 지금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동기 유발의 원리, 감동의 원리죠. 한번 보겠습니다. 분반 수업의 방향이죠. 학습하는 학생들을 격려. 그러니까 분반 수업의 방향이 어떤 꾸중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혼내는 그런 것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학습하는 학생들을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칭찬으로 중요합니다. 사랑과 칭찬으로 이제 학생들을 격려해야지 만약 이제 어떤 꾸지람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학습이 이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면 그대로 학생들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대로, 선생님이 기대하는 대로 학생들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가끔 해주십시오. 너는 정말 어떤 학생이 될 거야. 너는 너무 좋은 학생일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전화를 딱 했어요. 근데 상투적인 말로 너 분반 다 했어? 분반 아니 그 참빛 다 했어? 이렇게 상투적인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분반 수업 여행을 가는데 어떤 준비가 다 됐니?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반응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뭐 분반 수업 여행을 갈 준비가 돼 있니?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재밌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상투적인 말로 학생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안 했거든요. 참배설 안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소통이 안 되고 아 내가 왜 선생님과 전화를 해서 이렇게 됐을까 참 좀 기분이 불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불쾌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유머스러운 말로 그리고 긍정적인 말로 학생들에게 다가갔을 때 어떤 학생들 여행이라는 말을 종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말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행이라는 말로 이제 그런 단어를 써서 학생들에게 다가갔을 때는 좋은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여행에는 정말 준비를 잘해야겠네. 뭐 이렇게 하면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이렇게 격려하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인지시켜야 됩니다. 이게 비전이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관심을 자극을 시켜야 됩니다. 신선함과 창조성이 있어야 됩니다. 분반 수업이.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선생님을 찾습니다. 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학생들은 이런 선생님을 찾는데 어떤 선생님을 찾을까요? 저희들을 이해하되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본받을만 하고 사랑으로 지도하는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라는 가람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희망사항이죠. 그 다음에 선생님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저희들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선생님과의 만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의 어떤 희망사항입니다. 이런 선생님을 찾습니다.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보고 있나요? 믿나요? 말해주고 있나요? 이게 선생님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교육 현장에 있을 때 주어질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자, 멋있는 차가 있습니다. 어떤 차일까요? 분반이라는 차입니다. 분반이라는 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동 있는 분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그런 기름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가 분반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앞바퀴와 그리고 성령이라는 뒷바퀴를 통해서 이 분반이라는 수업이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감동받겠죠. 감동을 받아서 이 차에 타고 있을 때, 이 멋있는 차에 타고 있을 때, 사랑이 넘치는 그런 차에 타고 있을 때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일 겁니다. 1년 동안 이런 선생님들 앞에, 선생님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는 것이 굉장히 클 겁니다. 사랑과 기도의 뒷바퀴죠. 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 일주일 됐죠. 예,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어서 한번 공유하고자 이제 사진을 이제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나도 소박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수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사들도 이걸 봤을 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교사를 할 때 정말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위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사를 할 때 학생들에게 모든 겸손과 눈물로 다가갔을 때 그들의 어떤 생활이 바뀌고 말씀을 깨닫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freedom is not fre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freedom is not free. 영어를 잘하시는 선생님이 두 분 계시는데 저기 서우미 선생님 잘 아시죠? 무슨 말이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는 게 자유가 아니다. 자유라는 것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옆에 계시는 그 서은석 선생님 무슨 말일까요? 자유는 맞습니다. 자유는 자유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리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육이라는 게 공짜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교육에 대해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저절로 애들이 크는 것이지 방치하면 알아서 뭐 반복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교사의 겸손과 눈물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문장을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구는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복음의 흥망성쇠.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의 흥망성쇠는 학생들의 걸음걸이에 달려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러 가고요.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선생님들 이런 시간에 나와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분반 수업 원에 대해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교육 현장에서 정말 모든 겸손과 노력과 그리고 눈물과 희생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돌보고 어루만지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